누가복음 22장 14절 이하 봉독해 드립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찔리고 고난 받으신 것은 다 우리들의 죄 때문입니다. 오늘 고난 주일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주님 다 저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진실된 회개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대목입니다. 말씀의 15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하시기를 간절하게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 식탁이 준비된 것인데 그 다음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그 이후로 이 유월절 식사를 폐지시키셨습니다. 16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다시는 이런 식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시면서 이 유월절 식사를 폐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식사를 폐지시키시기만 하셨냐? 그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어 새로운 식사를 시작하셨습니다. 17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거는 유월절 식사처럼 배불리 먹기 위한 식사는 아니고 인종의 그 유월절에 베푸셨던 출애굽에 대한 은혜에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이 예배와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저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다 종합해서 그리고 이 성경 이외의 모든 자료를 종합해서 보시게 된다면은 그 중에 잔을 네 번 나누는 것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17절에 나오는 것은 이제 그 중에 첫 번째 잔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다 마셔라 이러시면서 함께 나누셨어요. 그리고 18절에서는 그 잔도 다시는 안 마시겠다고 이렇게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유월절 식사계 그 폐지를 선언하시고 이제는 그 속에 연관되어 있는 예, 잔 마시는 이런 일도 안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식사, 이 성만찬의 시작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19절 말씀을 보세요.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하시는 겁니다. 또 그 아래 다시 또 나누어주는 얘기가 여기 20절 말씀에 또 나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식사는 폐지시키신 반면에 성만찬 식사는 새롭게 시작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락방 식사는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될 때에 이중적입니다. 많은 이들이 유월절 식사가 성만찬으로 혼돈하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유월절 식사는 폐지시키셨으니까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그대로 마지막 최후의 성만찬이 됐고 성만찬은 새로 시작했기 때문에 최초의 성만찬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후로 이 교회는 유월절 식사를 하지 않고 오늘 우리들은 성만찬 예식만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할 것이면 예수님께서는 천 수백 년 동안이나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오던 소위 말하면 지금 그 유월절 식사를 왜 폐지하신 것일까요? 왜 그것이 최후의 만찬이 되게 하셨을까요? 한마디로 그것은 별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 식사는 출애굽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그중에 상당 기간을 이 노예로 고생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하도록 건져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왕과 그 사람들이 워낙 완악했기 때문에 열 가지 재앙이 그들에게 임한 후에야 이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중에 열 번째 재앙은 사람과 짐승의 첫 대생 모두가 다 죽는 아주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그날 밤 온 애굽 사람의 집에 통곡 소리가 터져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 가정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해서 그들의 가정에 아무 일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저들이 살 길을 알려주시고 또 애굽에서 나갈 복장을 다 준비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과 염소를 잡아먹고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인방에 발라두면 그 밤에 하나님께서 보내시신 이 사자가 내려와서 애굽인들을 치는 그러한 시간인데 피가 발려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Passover 글자 그대로 뛰어넘어감으로써 저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게 되었고 그날 밤 애굽을 벗어나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날 밤에. 그러므로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남게 되었는가 하고 묻는다고 할 것이면은 그 짐승의 피 덕분에 살아서 애굽도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것을 매년 기념하면서 지켰던 것이 유월절 식사인데 이제는 그 식사하면서 그것을 기념했던 것이 더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유월절 식사를 지키면서 애굽에서 고생하다가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다가 출애굽하는 그 감격을 마음속에 되새기긴 했지만은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원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나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있을 때나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었고 여전히 우상 숭배자가 되어 있었고 아주 참 우리 입으로 말할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다가 급기야는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북왕국과 남왕국이 차례로 멸망하여 없어지게도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헬라의 지배를 받게 되다가 예수님 당대 때에는 로마의 식민지로 전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심령은 또 어떠했습니까? 화석화된 율법주의에 잡혀있는가 하면은 왜곡되고 교만하기에 이를 데 없는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잘못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중에도 생각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메시아께서 오시면은 자신들의 처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을 재건해 주실 것이라고 오랫동안 기대하고 있었지만 어이없게도 그들의 눈앞에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계신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그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뭘까요? 간단합니다. 그들 속에 근원적인 것이 그냥 남아 있었기 때문인데, 그것이 뭡니까? 바로 죄였습니다. 죄가 그들 속에 역사하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한 사망의 고통이 그들을 덮고 사탄의 영들이 그들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저렇게 예수님, 메시아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영적인 눈도 감겨진 채로 아직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게 우리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여론 바로 죄 때문에 사망이 왔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눌리는 그들은 이 사탄이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그러므로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잠시 존재하다가 사라져버릴 일시적인 구원이 아니라 근원적인 그 영원한 구원, 이것이 저들에게 필요했고, 그 핵심은 뭡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의 구원, 죄와 사망과 이 사탄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이 근본적인, 이 근원적인 구원, 그리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누가 이루시는 것일까요?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 구원을 가져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핵심이 다름 아닌 십자가였습니다. 거기서 찢겨주신 예수님 몸과 그 흘려주신 보혈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래오래 전에 그들의 조상은 유월절 양이나 염소의 피를 통해서 살아남은 것이라고 할 것이면은, 그 이후에 우리들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그 유월절을 빗대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이렇게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형틀에 달려 고통받으심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우리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려 저와 여러분의 그 더럽고 흉악한 죄를 깨끗하게 도말하시고 씻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우리 위에 군림할 수 없게 되었고, 그러한 것을 보여주신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똑똑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탄에게 놓여서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과 딸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유월절 식사를 반복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아니고, 여러분 아까 유월절 식사를 더 이상 못하게 하셨는데 언제까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오늘 16절 말씀해 보시게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까지였습니다.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어디 그뿐입니까? 18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은,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 난 것을 다시는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유월절 식사를 반복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는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성만찬에 참여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유월절 식사는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다, 유월절 잔은 더 이상 마시지 않을 것이다, 과거의 것을 폐지하시고 새로운 떡과 잔을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심으로 해서 성만찬을 행하셨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영원한 이 구원을 알려주신 축복과 생명의 식탁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은 19절과 20절 말씀 다시 봉독해 드립니다. 또 떡을 떼어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은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래서 이제 이 지상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참된 생명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부터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예수님으로부터 인하여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의 식탁에 앉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내다보면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만찬을 예표하는 성만찬 예식을 우리가 종종 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때부터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과거의 것, 소위 말하면은 유월절 식사는 끝나고 새로운 미래의 것, 성만찬이 시작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무엇인가? 라고 다시 한번 질문을 한다면 그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종식과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가 종식된 겁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옛사람의 모습은 다 그때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축복의 미래가 우리 안에서 다시금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가능케 해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제 이만큼 말씀드린 다음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가 부끄러운 과거를 끌어내는 것이고 끝내는 것이고 복된 생명의 미래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면은 이 마침과 시작이 우리 각자의 인생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질문해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과거의 부끄러운 것들이 이제는 다 끝나셨습니까? 여러분의 육체에 속해 있던 과거가 다 종식되셨나요? 아니면 예배당에 나온 지 오래됐는데도 여전히 부끄러운 옛날, 그것이 지금 이 시간에도 다 여러분 그대로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도 끝난 것이 없다고 할 것이면 이건 정말 좀 심각한 겁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으로 해서 내 속에 새 생명, 새로운 성도로 나의 인생이 여러분 시작되고 있습니까? 만약에 아직도 시작이 전혀 안 되고 있다고 할 것이면 이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아닐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이지.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속에 들어오신 이후에 부끄러운 죄악의 과거는 다 끝나야 되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미래가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거를 에베소서 4장 21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끝내는 겁니다. 마치는 거죠. 그동안에 부끄러웠던 나의 옛사람의 모습들, 나의 이 세상적인 이러한 모습들, 이것은 다 종식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가족들이 옛사람은 다 죽는 그 끝을 여러분들 경험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이루어지는 이 시작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한복판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로 우리의 존재가 전환되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볼 때에 한 두 가지로 우리들에게 이루어집니다. 먼저 즉각적인 전환이죠. 그 즉시 바뀌어지는 거.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23장에 보시게 될 것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양쪽에 행악자들도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새 십자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한 강도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서 이 코앞에 죽음이 다가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 살아온 그 과거를 생각해 봤을 겁니다. 아, 이렇게 비참할 때가 있나 말이지. 이제 내가 이렇게 죽는 것으로 내 인생이 끝나는 건가? 이제 나에게는 희망이라는 것이 더 이상은 없나?
희망이 바로 옆에 계셨습니다. 바로 이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즉시 당신의 나라로 받아주셨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을 것이다. 방금 조금 전까지는 멸망의 자유였지만은 그 즉시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막 순간적으로 그의 신분이 전환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즉각적인 전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다마색으로 가던 핍박자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이 홀연히 나타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그 순간에 이젠 이방과 임금들과 많은 사람들을 위해 복음 증거하는 증거자로 택함받은 주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딴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즉각적인 변화인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우리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즉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분으로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의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진정 주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 없으면은 못 사는 줄로 알고 그분만 의지하고 나가시기로 믿으시면 여러분 크게 한번 아멘하십시다. 이렇게 그 믿음이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고백되고 있다고 할 것이면은 여러분 우리는 조금 더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바깥에 나와셔서 누가 당신 구원 받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의심하지 말고 확신하는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노라고 여러분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할 것이고 우리를 끌고 멸망으로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이미 가고 새로운 신분 우리는 세상의 아들,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즉각적인 변화입니다. 바로 변화되었던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이 존재의 변화는요. 서서히 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측면도 있죠. 이건 또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어떤 젊은이가 논산 훈련소에 가서 입소자 명단이 확인되고 들어가서 이 훈련복으로 갈아입으면은 그날 바로 뭐가 됐습니까? 군인이 된 겁니다. 그러나 군인이 되기는 했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이제 막 들어간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총을 쏠 줄도 모르고 무슨 군기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군인 정신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부터 배워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훈련을 받는 거라면은 훈련을 받으면서 조금 조금씩 군인다운 군인으로 되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서서히 점진적으로 군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여러분 구원받은 강도처럼 즉각적으로 되는 것이지만 그러면 내가 그 이후로 성도다운 삶을 살고 있었느냐 하면은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울도 그랬습니다. 다마색 도상에서 이 사울도 주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되기는 했지만은 아직도 훈련 받아야 될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사울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지 배우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했고 그는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연단받는 그런 시간이 그에게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안디옥에 와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바나바와 함께 섬기면서 계속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이 사울이. 그리고 전도여행을 1차, 2차, 3차 다니면서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채워지고 조금씩 조금씩 아름다워지고 조금씩 조금씩 예수님 닮아가는 그러한 삶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결국 나중에 그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그것이 그의 최종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영적인 소원을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이 하나가 돼요. 순간적으로 온전해지지는 못하지만은 계속 연단을 받으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뭐 이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거기까지 우리 주님을 닮는 그것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여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숙하기를 원한다고 바울이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도 권면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무슨 훈련을 받으라고 그러셨어요? 경건의 훈련을 받으라고 말씀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그리고 8절 말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바울이 결국은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당부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지가 오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 사실 오래오래 전부터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죄에 끌려다니는 습성이 남아있고 어떤 유혹이 오면 그 유혹 앞에 와르르 무너져버리는 이런 연약함이 있고 아직도 우리 속에는 교만과 이기적인 모든 냄새나는 그러한 것들이 상당 부분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완전 종식되지 못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모두가 이것들을 빨리 종식시키고 끝내기 위한 영적인 몸부림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고 그 대신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삶,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으로 시작하는 아름다운 그 역사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끊임없이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시고 훈련 속에 연단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결심해야 될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아 지금까지 내가 이런 건 못했어.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했었어. 이게 과거입니다. 종식해야 될 것들인데 여러분이 순환주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심하십니다. 이번에 내가 이제부터 이렇게 해보겠어. 이거는 하지 않겠어. 이런 종식과 시작을 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결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하루아침에 완성되지는 않겠지만은 하루하루 날짜를 넘기면서 그날그날 해주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가 늘 묵상해 가면서 날마다 날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는 그러한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동안에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는 우리를 조금씩 조금씩 과거의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축복된 삶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지키는 순환주일인데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오늘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심령 속에도 들어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들어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고통받는 이 땅의 교회들에게 들어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들의 부끄러운 것 다 좀 끝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아름답고 새로운 것들이 시작되는 이런 변화가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지향하는 방향도 달라지고 생각도 변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말하는 내 언어 생활도 변하고 돈 쓰는 것도 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사용하는 것도 변하고 사람 대하는 태도도 변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 자체가 거룩하게 변화되고 내가 변했어. 언제 변했나? 나도 모르지만 이제는 옛날의 내가 아니야. 이제는 전에 지루하게 여기던 이런 것들이 이 얼마나 나에게 기쁨이 되고 전에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나에게 그렇게도 하찮은 것들이 되어버리고 말고 이제는 정말 새로운 보화를 주님 안에서 내가 발견했구나. 이렇게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점진적인 은혜들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있어야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금요일까지 끼어있는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경건한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바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은 한 끼 금식이라도 하시면서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의 제물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잘못된 것이나 부족했던 것들을 종식시키고 여러분 새로운 은혜로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자리를 떠나야 할 겁니다. 어려움 많은 세상에 피투성체로 우리가 던져진 것처럼 힘들지만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앞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 주님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과거를 끝내시고 새로운 것들을 시작하게 만드시는 은총인 줄로 저희들이 믿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우리들로 하여금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전에 바람직하지 못한 것들 옛사람의 모습이 다 끝나게 도와주시고 새 사람으로 시작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적은 예물을 바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도 바치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좋은 열매 맺혀지는 것처럼 우리가 나가서 움직이는 곳곳마다 힘차고 능력 있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우리가 받은 축복으로 우리 이웃들에게도 큰 축복을 끼치어 드리는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잔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병든 행실을 끊고 어릴걸보다도 험한 번 내 죄가 눈보다도 이어졌네 내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오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 안방에 금지만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만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리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이 일대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의 역사로 성화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